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또 이곳에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1월이 되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고 다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짐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2019년이 되면서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 항상 다이어리를 새로 사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해봐야지 하고 시작을 하는데 막상 1년이 지나면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우리들의 일상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과 주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그럼 본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본보기를 보고 따라서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절의 상반절에 나오는 사랑받는 자,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받기 위해서 먼저 돼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건 하면 안 됩니다라고 쭉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것의 배경에 우리가 거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도 강조하고 있지만 거기에 계속적으로 그 배경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때 우리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새로운 다짐을 하듯이 저도 올해 시작하면서 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매해마다 다짐하는 건데 잘안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해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생각해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아빠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다짐해 보는데, 네, 저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5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딱 계속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에 너무 미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저도 자녀가 또한 올바르게 자라주기를 또 바랍니다. 자녀가 망하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런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 또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나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고 총명하고 재능이 있고 또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족같이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처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던 상태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저는 특별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지를 조금 다른 분들과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과는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특별히 죽을 죄는 짓지 않았다라는 어릴 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죄를 깨닫기 전에는.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생각을 하면 모태신앙인 저로서는 저건 죽일 죄야 이런 생각을 어릴 때는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상태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표현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다른 것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 본받는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끝이 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본받는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버린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있는 그 자리만 딱 머물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바로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성장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라나야 될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 수준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절 상반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사랑을 행하라. 우리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을 행하라.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장했다고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대하는지 볼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때를 쓰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혹 우리가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불편한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저는 외동이지만 제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발견합니다. 특별히 이제 큰애가 동생을 대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릴 때는 동생이 하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썩 들지 않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녀가 점점 자라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생이 원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양보합니다. 사랑으로 상대에게 맞춰서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며 자라고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우리 마음의 초점이 맞춰질 때 아, 우리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선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교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그 필요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 내가 성장했구나. 처음에는 선교를 가면서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먼저는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에 나의 관심과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내가 갈 수는 없어도 내가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기도로 또 선교를 돕는 그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제 갔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는 숙소도 불편할 수도 있고 식사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목포와 장흥 두 곳을 모두 다 가게 됐는데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는 그 식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식사 선교지에 가서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식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식사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는가. 사실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집이 아닌 내가 그 먹고 마시고 하는 부분에서 외지에 나갔을 때는 특별히 많은 부분에서 불편한데요. 음식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음식이 너무 맛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오랜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통영 선교가 시작됩니다. 자, 목포도 갔고 장흥도 갔는데 내일 또 통영 선교도 또 갑니다. 네, 목포보다 더 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불편한 것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힘들겠다. 몸이 피곤하겠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편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또한 경계하며 주의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고 행해야 될 것에도 말씀을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그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5장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그 앞에 나왔던 말씀이 뭡니까? 어둠이었던 자들이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었을 때에 행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교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군요.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면 되는데 좀 불편하게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들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칭찬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았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특별히 위에 나오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적당한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죄 지으면은 너희 좀 힘들 거야. 너희들이 이 죄 지으면 공동체가 좀 불편할 거야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그 결과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여러분 희롱의 말 이거는 표현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흔히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업신여기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수근수근 거림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말을 좀 내가 열받아서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때로는 나는 아직 내 수준이 어린데 나를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우리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좀 어리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이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같은 사람들로 여깁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과 동격으로 만들어버리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조금 불평하는 말, 내가 조금 남을 업신여기는 말, 내가 좀 화가 나서 했던 말, 이 말을 했을 뿐인데 나를 우상 숭배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과정, 사랑의 과정을 보면 이 말을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연약함과 실수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들 때문에 죄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를 깨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단호하게 지금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불편한 이야기를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돌보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품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로 경계를 하냐면 그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깨뜨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큰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심되는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그 관계를 완성하시고자 수천 년의 시간의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적인 시대가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선지자의 그 말로 문자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뭔가 신념적인 것,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매우 흡족하셨다,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통하여서,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둘째한테는 미안한데 둘째가 태어날 때는 눈물은 안 났습니다. 근데 첫째가 태어날 때, 흔히 이제 첫째가 태어날 때 그 감격에 대해서 표현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여러분, 근데 그 공감은 합니다. 근데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표현이.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딱 봤을 때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뭔지 모르는,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했습니다.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이, 아, 이런 마음이셨구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그 어떻게 제가 그 하나님의 좋으셨던 그 마음을 다 이해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이해했겠죠. 하지만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그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사람을 통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져버렸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하나님 볼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지 않고 다른 것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그 존재로서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뭔가를 자꾸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자신의 욕망, 다른 신들을, 허전한 것들을 계속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고 막 채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래 지신 하나님 모습이 깨어지고 많은 부분이 손상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의 감정에 대한 그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손상되어진 것들을 계속적으로 흘러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주일학교 예배가 마치면 교회 근처에서 막 뛰어놀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촌에서 살다가 올라왔습니다. 저 시골에서 살다가 저는 어릴 때 물론 여기서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근처에 논이 있고 하우스가 있고 이렇게 도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뭐 하는 거 좋아합니까? 교회에서 뛰어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 아이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에 이제 이런 환경들이었는데요. 이상하게 어릴 때에 그 개울과 개울 그 사이에 도랑을 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때 있죠. 높은 데서 뛰고 싶고 매달리고 아이들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개울에 퇴적물이 막 쌓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위는 물이 흐르지만 뻘처럼 검은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제가 뛰다가 잘 뛴다고 뛰었는데 빠졌습니다. 그 신발부터 발목까지 푹 담겨가지고 이제 그 냄새 나는 곳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어도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뭐 씻을 수 있지만 냄새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께 이걸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시궁창 냄새 난다고 아, 너 버려버리는 그런 혹시 부모님이 계십니까? 냄새 난다고 버릴 부모가 있겠습니까? 사랑한 자녀가 냄새난 오물을 뒤집어 쓰고 더럽게 있기를 원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오물과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싸매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뒤집어 쓴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없지만 부모님께 혼날 것을 걱정하면서 혹시 집을 나가버리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녀입니다. 아, 나 혼나니까 집 나가야겠다. 혼나니까 나는 이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던 그때를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되었던,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생명을 다하여서 화목제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쓴 우리를 씻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몇 마디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고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충만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한 부분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 그것과 대비되는 말로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행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뭘 하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간에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불평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수군거리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무엇입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고 우리 그 감사한 말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을 달라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때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늘 하는 건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관심이 가져지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에 관심이 가져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우리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방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에 계속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표현이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한 영혼이 잃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쫓아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사랑을 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